다음 곡지는 이춘재의 욕망 동기. 이춘재가 경찰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도 동기를 못 알아냈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짓을 했냐.
난 다 알겠는데.
근데 경찰이 이제 원하는 답은 변태성욕자다, 소화성애자다 이런 걸 원한다고.
답 정말을 원하는 그치? 건데.
이춘재는 내가 이춘재로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랬지 잘 이해가 안 돼.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동기가 없어 원래 인간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구조론으로 말하면 입자적인 사고, 원자론적인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지적할 수 있는, 딱 찍을 수 있는 뭔가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태성욕이다 아니면 소화성애다 뭐 이런 걸 원하는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욕망의 동물이 아니에요. 욕망은 그냥 둘러대는 말이고 왜 자기가 그러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뭐 신념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을 실제로 움직이는 호르몬과 본능이라고 무의식이라고. 근데 그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논리를 세우는 건 좀 약하고 심리적 동기는 다 거짓말이다. 구조론으로 말하면 욕망의 동기는 질입자 힘에 해당해요. 힘은 뭐냐 어떤 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강화시키는 거야. 전자석을 한 방 때리고 싶다. 때리겠다 딱 마음먹었는데 실제로 주먹을 하려면 안 나가지. 그때 욕망이 있으면 좀 세게 나가는 거지.
그럼 촉매제예요?
그렇죠. 근데 욕망 그 자체가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성욕을 해소하려면 화장실에 가서 몰래 자유행위를 해야지 왜 그걸 범죄를 저지르냐고.
그렇지. 야동범이 되는데.
그렇죠. 8살 어린애한테 뭐 성욕을 느꼈다는 거짓말이고 그때 어린애를 공격한 것은 어린애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맨 처음에 첫 번째 살인이라고. 첫 번째 살인을 하면 인격이 파괴돼요. 자기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럼 자기를 죽이는 게 아프잖아. 남을 죽인다고. 남을 죽이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쟁 범죄하고도 비슷한
거죠. 하여튼 뭐 사랑 때문에 행복 때문에 뭐 성공 때문에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갖다 붙인 말이 그런 거고 사람들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아 사랑해서 그랬어. 아 멋있잖아. 그냥 얼떨결에 그랬다 이런 말 하면 이상하고
뭐야
박항수처럼 뭐 쾌락 이런 얘기하면 뭔가 납득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동님 그러면은 이거는 철학자들이 언어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바른 언어를.
예. 일단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 심파. 왜 미웠는데 미운 사람하고 같이 사냐고 헤어져야지.
더 웃긴 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예. 하여튼 그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고 이혼하고 살라니까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런 거라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멋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유행가 가사를 그렇게 써야지 어쩔 거야. 유행가 가사에 돈이 없어서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성을 보고 성욕을 느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거짓말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했는데 성욕을 느껴서 그 배짱이 생겼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성욕이 강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럼 왜 여성을 공격해놓고 그 강간을 하느냐. 그건 내가 이 사람을 왜 죽였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잖아. 아, 뭐 하지? 나 죽여. 죽여놓고 뭐 해야 되나. 내가 왜 죽였지 하는 생각해보니까 옷을 벗겨보자. 뭐 아이디어가 떠올지 모른다. 옷을 벗겨보라. 그러면 왠지 강간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성력을 높게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살인이라는 그 상황에서 그 남자 성기가 발기를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강간을 왜 하냐 하면 자기 행동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유를 그쵸. 만드는 거네.
그렇죠.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상호작용은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회의 이목을 끌어야 돼. 관종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괜히 이제 지나간 사람한테 돌 던지기도 하고 그 육교에서 괜히 그 지나간 차에다 돌 던지는 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어요. 어렸구나.
오줌 싸가지고 그 봉다리 담아서 창문에 던져서 맞췄어.
자기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이 경찰이 되거나 범인이 되거나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되려니까 괴롭고 경찰이 되려니까 안 시켜주고 그래서 범인이 되는 거야.
범인 쉽지 경찰. 그쵸,
제일 쉬운 게 범인이 범인 역할 하는 거지.
경찰들 얼마 빡센데.
그래서 이 순서가 질 입자 힘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질은 그 만인이 나를 주시하는 그 팽팽한 공기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춘재도 전 국민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잖아. 그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 70억 인류가 우리를 지켜봐 하고 막 그치. 용감해 팍팍 그러더라지. 근데 트럼프가 여설 보겠지. 그래서 그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순간 입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힘을 과시해야 돼. 근데 트럼프는 힘이 있는데 김정은은 힘이 없어.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나경원이나 황교안 또 마찬가지예요. 이 국민의 주목을 끌려고 관종짓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입자를 과시하려고 단식 투쟁을 한다. 그 다음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던졌다.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뭐하지?
계획이 없어.
다음 곡지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이것도 이거하고 관계된 건데 우리는 잘 모르면 그냥 욕망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제가 어원을 또 연구를 해봤지. 어원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말이 이 어느 순환 진화설인가 뭔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환 진화설에 따르면 굴절어가 고립으로 바뀌고 고립어가 교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착어가 다시 굴절어가 된다는 고립어가 된다는지 뭐 하여튼 뭐 있는데 다시 굴절어로 바뀌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건 어느 한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갖다 붙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옛날에는 언어가 동사밖에 없었어요. 동사를 약간 틀어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굴절시켜서.
예. 네. 근데 단어가 다 짧았어. 가, 서, 해, 자. 여기다가 이제 가라, 서라, 해라, 자라, 놔라, 와라 이렇게 라자를 붙이면 이게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녕, 하, 시어, 이오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있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거. 다섯 개를 따로따로 말하면 고립어야. 그게 영어야.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영어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를 안녕, 하, 시어, 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합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띄어서 외우려고 하니까 암기 안 된다. 그래서 수거 위주로 다 합쳐서 이, 배워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서 고립어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영어를 고립어적인 특성을 이
그러니까 고립어
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그 그렇죠. 다 띄어서 보고. 네. 근데 그거하고 위하여고 갑자기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연결이.
아 이건 이 얘기 왜 나왔지? 아 욕망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실제 같은 글에 써놓으셨어요.
예?
네? 같은 글에 그 욕망하고 위하여하고 그 네. 어원하고 같이 쓰셨는데.
그런 어원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걸 아 생각난 김에 적어놓자. 아. 이 어원에 대해서 제가 옛날부터 연구하고 있던 건데 일단 따뜻하다가 사실은 뜨겁다로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뜨뜻.
따뜻은 이제 나중에만 뜨뜻하다 해야지. 뜨뜻. 뜨뜻. 촉촉하다 뭐 이런 아. 그래서 일단 지갑이 두둑할 때 할 때도 두둑을 두 번 반복한 거야. 둑둑하다 하면 이상하잖아. 두두하다 해도 이상하고 그래서 두둑하다가 된 거고 뭐 그럼 깨끗하다 마찬가지. 깨깨하다 하다가 좀 이상하다 해서 깨끗으로 바꾼 것 같아.
그럼 약간 그러면 틱톡도 그런 건가?
그래서 그 어떤 단어를 두 번 겹치면 복수가 되는데 이 복수가 명사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로 지금은 명사 뒤에다가 뭐 단어를 한 개 더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 명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말에 형용사가 너무 많아. 그렇게 사실 형용사는 명사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아니 근데 형용 보통 우리가 그 문법을 공부하면은 형용사하고 동사하고 같이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가 명사가 형용사가 됐다라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한
일단 그 원래 한 개의 단어는 다 명사예요. 근데 실제 쓸 때는 형용사로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말은 그 위하여라고 하면 국어사전 처음 그런 단어가 없어. 기본형 위하다만 나오는 거야. 그럼 위하여는 뭐냐고. 외사전에는 그런 글자가 안 나오냐고.
없어요?
없어요.
우리
뭐 엉망인 거야. 다 기본형이라고 해서 위하다라고 해놨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사기라고 봐요.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굴절이 있는데 국어사전 이거 다 넣으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빼버린 거야. 그래서 위하여는 뭐냐. 위가 명사라고.
하위.
뒤에 하여가 붙은 거야. 근데 위하고 위하니 위하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에라이 위하다만 쓰고 다른 걸 빼자 하고 다 빼버린 거지. 우리말은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단어가 무진장 많아져요. 안녕하세요도 안녕하니 뭐 안녕하시렵니까? 그러고 안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생기는 거야.
제가 나중에 그림 하나 찾아드릴게요. 장난 아니에요.
안녕하시렴? 이러고
야, 종교랍, 한국어는 종교어랍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이걸 다 빼버렸는데 요 기본형이 내가 봤을 때 명사라는 거죠. 명사에다가 이 변화를 줘서 굴절을 시켜서 이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 내용은 그 욕망이 위하여라는 것은 아까 이춘재 사건에서 이야기한 거고 다음 곡지는 모든 숭배는 우상 숭배다. 신과 인간. 이건 제가 지난번에 그 구조론이 범신론이냐 이신론이냐 이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상관없고 중요한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뭘 믿든 그거는 대상화시키는 것이고 대상화시키는 것은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원자론적 관점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신을 이 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부모가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남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건 뭘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픔을 느껴야 돼. 근데 신이 아프면 아픔 느낄 사람이 없어. 아, 어제 신이 아파서 제가 학교에 못 나왔어요. 뭐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정강훈.
예? 정강훈.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여튼 신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신에게 기도를 하고 뭔가 소원을 들어달라 이런 건 신을 남으로 보는 거죠.
그러네.
신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도장 하나 뭐 별점 달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있어. 어제 기도 3시간 했으니까 별풍선 하나 줘 뭐 이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별풍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은 호르몬에 의해서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툰베리 같은 사람 좀 예민한 사람은 지구가 아파요 하고 막 굉장히 아파해요. 아, 지구가 아파요 그러고 막 진짜 그거 알아요. 진짜 이런 날은 학교도 못 가.
아니 예전 지구가 아파서 동료님 좀 그렇다면서요.
나도 좀 그래. 아프리카에 가뭄이 들면 괜히 불쾌해서 신경 쓰이고 특히 도로 공사한다고 산을 막 깎아 놓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산지 개발한다고 박근혜가 허가를 너무 많이 해줘서 온 시골에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나물 다 베놨어. 그 신경 쓰여. 그리고 터키 할배들은 이제 태양광을 아무데나 막 했다고 막 괜히 괴로워하지. 아무튼 신은 그 섬긴다면 그 자체가 우상화라는 거죠. 그 우상이라는 게 돌로 새겨야 우상이냐 이거죠. 옛날에는 이제 모세 때는 황금으로 황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이고 십계명은 글자로 썼으니까 우상이 아니다. 근데 제가 봐도 글자로 써든 뭐 황금으로 만들든 다 우상이야. 자기의 맞은편에 대상화 시켜서 자기와 거래를 하려고 조건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자식이 효도할 거면 키워주고 효도 안 할 거면 안 키워준다. 이거 없어.
저희 어머니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거고. 일단 제비, 어미 제비가 새끼한테 막 먹이를 주는데 니들 나중에 효도하는 거 보자 하고. 그런 제비를 나 본 적이 없어. 조건부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미가 왜 새끼를 키우냐면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새끼가 고통을 받으면 어미도 고통을 느껴. 자기 눈앞에서 뱀이 와서 막 제비 새끼를 물어가는데 어떤 어미 제비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그 지금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타자와 시키면은 다 우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뭐 산타 할아버지가 뭐 양말에 뭐 하나 넣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나가는 게 타자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모든 종교가 다 이 우상화야.
철학이라는 것은 타자화라고 그때 한번 정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철학이라는 것은 그 아까 동일시 내 일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시각인 겁니까?
철학이 그런 건 아니죠. 뭐 철학자마다 다르겠죠.
철학을
철학 타자화라는 동물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이제 근데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건 이제 그때 이야기를 제가 다시 들어봐야 알겠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저렇게 한다 이건 아니고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라디오와 방송국은 동시에 움직이지. 방송국이 하는 거 보고 라디오가 어떻게 반응하거나 라디오가 하는 거 보고 저 라디오가 똑똑하구나 하고 방송 보내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직원이 일 열심히 하면 월급 더 주고 뭐 회사가 잘하면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자기 일부로 생각하고 회사는 직원을 자기 일부로 생각해서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로 회사,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잘 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약간 옛날 회사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죠. 가족 같은 회사 해가지고.
그래서 우주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다음 곡지는 신과 인간 구조론과 범신론 이것도 좀 더 좀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먹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주먹을 뭘 믿냐고. 주먹을 믿는다는 것은 주먹을 통해서 내가 사회와 연결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먹이 있으면 사회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주먹을 좀 쓰니까 나한테도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믿음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먹이 있다는 건 주체지 주먹이 대상은 아니거든. 주먹은 내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자기한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 뭐 섹스라, 뭐 사랑이다, 쾌락이다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절대적인 가치는 의미다. 그 의미가 뭐냐, 의미는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또 뭐 자연인이 산 속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 안에서 노벨상 받을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도 어떤 수학자 또 이번에 무슨 난문제를 풀었다고 생쇼를 하고 그 산 속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연결이 끊어지니까.
근데 그 자연인들 보면 산 속에서 태극기 걸어놓고 구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구하는 거야. 사회가 알아달라고 태극기를 보고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끊어진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런다고. 근데 개인 차원에서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신의 존재는 의미의 관점에서 파악돼야지 신이 어떤 대상으로 뭐 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잖아요. 또 때려 죽여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 신을 죽이기로 나서겠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신이 어딘가 있다는 거야. 있으면 빨리 죽여야지. 왜 신을 죽일 생각을 안 하냐고. 신이 있다면 큰일 났어요. 신이 있다면 일단 무한대로 많다고 봐야 돼요. 큰일 났어 이제. 우주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신도 담당 구역이 있을 거 아니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떤 인간에 의해서 타자로 대상화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고 그건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신론은 읽어보니까 세련되게 포장된 무신론이다. 이렇게 전하고 이신론은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유보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그냥 있는 걸 치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범신론이든 이신론이든 대상화하지 말라. 주체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려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상호작용이 있으려면 사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호작용, 믿음, 연결, 의미, 일관성 이 다섯 가지를 쭉 연결해서 자기 행동이 사회가 가는 방향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한다면 다른 사람 연주하는 거 보고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고 맞춰줘야지. 마음대로 연주해버리면 그게 독주회지 오케스트라냐고. 그래서 혼자서 리사이틀을 하면 안 되고 인류 문명이라는 그 연주 안에서 자기 파트를 열심히 잘 연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깨달음이지. 뭐 신한테 점수 따서 뭐 별풍선 하나 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에요. 신한테 잘 보여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 바로 죽여야 돼요. 그런 골치 아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자세히 들어보면 외계 괴물이에요. 외계 괴물. 신이 아니죠. 은밀하게 말하는 신은 조상신이고 조상신은 가족의 어떤 구심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 때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의사결정의 구심점이 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현대 인류 문명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의사결정의 구심점이 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화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게 아니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상화되어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대상화되는 것은 또 어떻게 있냐 따져보자고. 이게 대상화된다고 따져보자고.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따져보면 여기 아무도 없어. 대상화되는 것도 양자역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보면 없어요. 대상화되는 것도 어차피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없어. 뭐가 있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허무해지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떤 의사결정 단위로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잖아.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어디서 국가 내 앞에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국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중력이 있는 것하고 똑같아. 지구의 모든 물질이 지구 중심을 바라보고 정렬해 있는 거예요. 그거 있지. 그럼 북극이 어디냐. 북극에 가면 있어요. 근데 막 배 타고 북극에 가서 어디냐고 그러고 막 내가 북극에서 한참 찾아봤는데 북극이 없는데 그러고.
근데 그 지금 하신 말 들어보면은 마치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타인들하고 대화하는 걸 할 때, 내가 보기 이거 내 거야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네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사소통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체의 관점을 획득한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하고는 애초에 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이제 입자로 대화 찍어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 장애 형태로 돼 있으면 이제 지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에너지 장으로 존재하는 것도 존재라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똑부러지는 소리가 딱딱 나는 이런 게 입자고 이런 것만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틀린 생각이고 추상적인 존재도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사회다. 신은 그 의사결정의 구심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의사결정이 보통 우리는 이제 국소성의 원리라고 해서 의사결정 국소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주 단위로 의사결정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주 단위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아인슈타인은 광속보다 빠른 게 없다 그러는데 이미 광속보다 빠른 게 있다는 건 밝혀졌어요.
나왔어.
예. 뭐더라. 이미 뭐 양자 얽힘 이러고 막 벌써 뭐 이상한 게 다 나왔어. 그래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은 연결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이야기할 때는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나한테 뭘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유치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북극이 실제로 있어요. 북극에 가서 막 내가 봤는데 안 보이던데 그러고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 그렇게 묻는 사람은 북극이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합의된 북극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실체가 있는 물질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합의된 규칙에 불과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으면 그게 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다음 곡지는 불은 빛나지 않는다. 시간 좀 남아 있습니까?
25분
했습니다. 예. 이번 글을 너무 많이 썼어. 정신하고 있어. 아, 예. 불이 빛나지 않는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연소 반응이 직접 빛을 내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코올 램프 불 보면
안 밝아요.
안 불꽃이 안 보여.
그리고 이
가스레인지도 밝을 때 보면 불꽃이 안 보여. 그럼 촛불은 불꽃이 밝은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촛불의 가운데 탄소가 연소되기 직전에 연소되 반응 중에는 불꽃이 안 보이고 연소되려고 할 때 그때 이 빛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을 때 필라멘트를 그 탄소 막대기로 썼다 그러는데 뭐 대나무를 수초로 만들었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대나무 대나무.
근데 사실은 에디슨보다 70년 전에 이미 전구를 발견했는데 발명했는데 특허 싸움에서 에디슨이 이겼다는 말도 있고 그 때문에 에디슨이 합의해가지고 돈 물어줬다는 얘기도 있고 비리가 많더라고.
딱 봐도 네, 이걸 비리가 많게 네.
검색해 보니까 에디슨이 비리 투성이야. 비리 투성이. 에디슨이 발명한 원인은 그냥 남의 아이디어 훔쳤다. 근데 어쨌든 에디슨이 만든 전구가 수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특허가 나왔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불에 타는 것도 나무가 타는 게 아니고 목탄 가스가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뭐 나무가 타는 게나 목탄 가스 타는 게나 불이 빛나는 거나 연소 반응이나 뭐 다 그게 그거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미묘하게 다 조금씩 어긋나요.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다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적인 어떤 판정에서 진보가 가는 게 큰 틀에서 오른데 또 부분적으로 다 안 맞아. 근데 또 세월이 흐르고 보면 진보가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많은데 사실 네. 그래서 공격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이중의 역설 이렇게 한번 반대쪽으로 갔다가 보수 쪽으로 설치 갔다가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집권해도 아 저게 우리나라가 그게 도약하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이명박근혜 되었다고 아 이제 보수 세상이 왔어 그러고 변희재처럼 방방 뛰다가 골로 가는 거지.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우리가 오르면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계속 틀려요. 그래서 진보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실험하는데 이게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같다 다르다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이 다섯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중에 다 한 개만 맞으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한 개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과학자는 이 다섯 가지 다 맞춰야 되고 일반인은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맞춰도 맞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시행착오와 오류 시정을 거쳐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생각은 보통 틀리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자기 분야 안에서는 정확하게 맞는데 자기 분야가 아닐 때는 100%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오판을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반대쪽으로 한 번씩 찔러보아야 돼요. 일단 내가 이 진보 진영의 좀 지도자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요?
또 조국 이런 사람 신뢰하면 안 돼. 위험해.
아.
진중권이 다 폭로했어. 조국도 비리가 많아. 우리 공지영 같은 사람이 모르고 막 조국 만세 하다가 나중에 골탕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지지자라면 그냥 조국 만세 해도 되는데 내가 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좀 방송에 출연하고 좀 잘 나간다 하면 괜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괜히 위험해. 그래서 항상 반대쪽을 좀 생각 의식하고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이걸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막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가는 게 엘리트주의고 보수 꼴통의 생각이고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보고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맞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게 진보주의예요. 융통성 있게 판단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뭐지 JTBC에서 신년 무슨 토론회 하는데 네. 진중권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 처음에 그놈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뭐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하는 말들이 실제로 되게 거짓 뉴스가 오히려 진보 진영이 많이 돌고 있다는데 특히 조국에 대한 거짓 뉴스가 되게 많다는데 그러니까 딱 진중권 포징이 어떠냐면 자기는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어.
그렇죠.
팩트야.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거. 되게 억울한가 봐요. 근데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어떤 그 융통성 없는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로 하고 하는 일이 접해요. 이 우리가 싸우는 전장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전체 싸움에서 이긴다는 우리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시비하고는 여기만 딱 긁고 이것만 보자. 근데 자세히 보진 않는데 유시민한테 계속 동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동의하시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유시민이 동의 구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유시민을 엮어서 증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화병적인 태도지. 그러니까 싸움의 범위를 딱 요 범위로 제한해놓고 여기서 내가 이겼다. 내가 옳다. 이거 확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옳다. 이런 수법을 쓰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진중권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근데 요번에 진중권 말하는 걸 본가 이제 좀 맛이 좀 갔어.
근데 그 이 좌파들 흥이 빠지는 오류예요 그게. 어떤 좁은 범위만 보는 거야. 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환경운동 사람 환경만 생각하고 탈핵운동한 사람 핵만 생각하고
왜 자꾸
아 이거 돌려가기인데?
통일운동한 사람 통일만 생각하고 다 그 자기 좁은 분야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아예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되려면 좀 광범위하게 일단은 이석기를 풀어줘야 되나 안 풀어줘야 되나 법적이고 사법체계만 보면 사면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문재인이라면 안 풀어줘. 최소의 그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는 건데 이석기가 자기가 희생양이 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희생양을 만들어줘야지. 희생양이 중간에 도망치고 그런 거 있어. 희생양은 재단에서 죽는 게 희생양이라고.
역할을 끝까지 해야지.
그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희생양이 되겠다고 재단에 기어올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찔러버렸는데 그럼. 그러니 희생해라 하고 시켜주려 맞지.
지금 풀어주면 그것도 어색하겠네.
그러니까 남북 화해가 되면 풀어줘야 돼. 그래서 김정은하고 회담이 잘 돼가지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뽀뽀하고 막 북한 관통 고속 KTX 만들고 러시아 가스관을 가지고 그런 풀어줘야 돼. 그때 사면해야 된다고.
그 이석기의 어떤 이슈가 더 이상 이슈 자체가 불성립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석기는 자기 명분으로 보면 남북 화해를 하기 위한 어떤 재단에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럼 희생해. 희생양이 중간에 도망가고 막 제사 진행 중인데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진보적인 판단이고 이석기 무슨 죄가 있어? 무죄네? 석방? 이거는 보수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진중권은 저랑 비슷했었는데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 산에 가서 이제 시골 아버지가 나무를 했다고 막 산림조사원이 우리 집에 조사로 온 거야. 그래서 대문 하나 들어오면 주거침입 주거침입자로 고마워
그러니까 근데 다 그랬어 남자들
알고 보니까 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 조각사유 해서 그게 죄가 안 돼. 다 영어 있더라고.
찾아봤어.
시간 좀 됐습니까? 33분입니다. 네, 그러면 한 곡지만 더 합시다. 우주의 건축법. 만일 대재앙이 일어나 인류의 모든 지식을 잃게 되었을 때 딱 한 문장만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이 파인만은 원자설을 물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과율을 물려줘야 된다. 인과율이 모든 법칙의 어머니고 궁극적인 그 사유의 출발점이다. 데카르트가 제1 원인 그러고 막 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막 그러고 막 플라톤이 이데아 어쩌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 다 그 데모크리토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작점을 찍으려는 거예요. 숫자의 시작점은 1이지. 그 1을 정해야 돼. 그 단위를 정해야 된다고. 근데 단위가 우리는 이 사물이 단위라고 돼 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산에 가서 호두밭 밑에 가면 호두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 거야. 아 맞네. 호두는 알맹이가 단위다. 근데 호두 껍질은 또 뭘까? 막 이게 헷갈리세요. 밤토리 단위인가? 아니면 밤나무 껍질까지 단위인가? 아니면 가지째로 해야 되나? 아니면 밤나무 한 그루가 단위인가? 이걸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밤나무는 또 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를 밤나무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그쵸. 그럼 태양은 또 어떻게 되냐? 막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중력은 또 끼워줘야 되라고. 막. 어디서 어디까지 똑 부러지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 도토리, 뭐 동전, 천 원짜리 지폐 이런 걸 경험해서 온 거예요. 사람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데 태아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고 막 엄마하고 2분의 1로 쳐야 되나 그러고 굉장히 골치 아픈 거야. 임신 몇 주면 그 1.2인분으로 쳐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들이 그거 갖고 엄청 설전을 네. 벌이잖아.
5살까지는 그 목욕탕이 공짜 막 이렇잖아요. 그거 요것만 맞잖아.
저 솔직히 10살 때까지 갔었는데
쫓아서 못 하겠더라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뉴턴이 말한 물질의 그 성질 내부가 채워져 있고 질량을 가지고 단단하고 관통할 수 없고 운동하는 입자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경험에서 나온 거지.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연구하다 보면 딱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경험에서 나왔다. 근데 실제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는 사물에는 없고 사건에 있다. 왜 그러냐면 사물은 계속 쪼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계속 쪼개다 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한계가 없더라. 지금 이제 17가지 기본 입자까지 쪼갰는데 더 쪼개면 저는 더 쪼개진다고 보거든요. 공간도 쪼개고 나중에 이제 난리나 난리나.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은 좌표하고 비슷한 개념. 좌표는 데카르트가 그냥 지어낸 거야. 그냥 종이를 짝대기 두 개 꺼놓고 보니까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파악하니까 좀 유리 좋잖아. 그래서 수학이 좌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저씨가 만든 거야. 더 쉽게 하려고.
방에 누워있다가 팔이 날아다니는 그렇죠. 거 보고.
천장에 팔이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네.
좌표는 자연의 실제가 아니고 인간의 그 개념이에요. 원자론 또 마찬가지로 자연의 실제가 아니고 인간의 개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물리학 수업 때 배우는 원자는 그 돌턴 아저씨가 괜히 이제 아이디어 내가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이 원자론의 원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근데 수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1, 2, 3, 4처럼 똑부러지는 수가 없다는 거죠. 유리수, 무리수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수가 자연에 있을 거 없어요. 수는 인간이 지어낸 거야. 인간이 손가락이 한 개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지 실제 자연에는 비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처럼 똑부러지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자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례는 뭐냐? 둘의 관계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독립적인 한계라는 그 자체는 없어요. 한계라는 것은 인간과 이 대상의 라인이 한계다 이 얘기예요. 이 자체의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주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자연의 수는 없다. 인간이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은 벽돌이 집 짓기 좋으니까 벽돌 한 장 크기가 사람 손바닥 크기예요. 손 크기와 벽돌 크기가 딱 맞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도 1kg고 그 벽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집 짓기 좋으라고. 근데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짓기 좋으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은 어떤 공간의 사물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사건을 단위로 하고 있다. 시간 좀 남았습니까? 시간 줄질 않네. 다음 곡지는 인류의 새로운 항해 과학의 출발점을 정하는 문제인데 바둑은 바둑 알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둑 알 없어도 바둑을 둘 수가 있죠. 깜빵에 있는 아저씨들은 옆방 사람하고 바둑을 두는데 벽을 두들겨가지고 딱딱 두들기면 아 3-4에 나왔고 이러면서 통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둔다고 아마 영화에 나올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둑알이 기본 단위라는 것은 그 인간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고 실제로는 알갱이가 모여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건이 쪼개져서 뭐가 나누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2가 쪼개져서 1이 되는 것은 일 수가 있는데 1이 합쳐서 2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점이 합쳐져서 선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점을 아무리 합쳐도 점이야. 점을 100만 개 포개놔도 그냥 한 점 한 개지. 뭐. 무한대로 합쳐도 점이야. 근데 선을 쪼개면 딱 선을 딱 자르는 순간 점 두 개가 생겨요. 딱 요 딱 잘리는 부분에 양쪽에 점 한 개씩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선 하나를 끊으면 점 두 개가 생긴다. 이걸 100%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위로 삼아야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큰 게 쪼개면 작은 게 된다.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론은 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을 쪼개면 선이 되고 각은 요거란 말이죠. 선이 두 개 붙은 게 각이야. 그거 쪼개면 되지. 그것도 잘라버리면 돼요. 입체를 쪼개면 각이 되고 밀도를 쪼개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밀도가 뭐냐면 못 쓴 상황이야. 그럼 그게 뭐냐면 이게 두 개가 충돌한 상황이라고. 그럼 어디에 두 개가 충돌했냐면 중력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못 쓴 상황이 있어요. 어떤 하나에 두 개가 겹쳐 있다고.
어떤 전제에 대해서 진술 두 개가 겹친 건가요?
네?
전제 하나에 대해서 진술 두 개가 겹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하여튼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매개 변수 하나 추가되는데 보통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가지고 그러는데 시간 아니라도 얼마든지 매개 변수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근데 매개 변수를 입체에 매개 변수 하나 추가되면 그게 구조론에서 말하는 질이라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좀 약간 헷갈리는데 네. 좀 전에 합쳐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조론의 질은 약간 만남이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던 집합의 그 덧셈과는 좀 다른.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태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깨져요. 그러니까 질은 입자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질은 깨져서 입체 두 개가 되고 입체는 깨져서 각 두 개가 되고 각은 깨져서 선 두 개가 되고 선은 깨져서 점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안에서 계속 쭉 진행을 해버리는 거지 그 상태에 머무르진 않아요.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이게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질입자 힘 운동량 이 펫 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그거는 소립자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변화가 없잖아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소립자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이 안에서 막 난리.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근본의 근본을 질문해야 된다. 뭐 이데아설, 원자설 뭐 이런 건 다 임시방편으로 고안한 아이디어이고 뭐 기본 입자 이런 것도 한번 지나가는 중간 증거장이고 근본으로 사건의 단위가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메커니즘이 단위고 메커니즘 안에 대칭성이 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서머가 되냐면 뭐 어떤 의사결정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나와 맞은편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일단 민주당과 자한당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자한당이 저렇게 한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의 논리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TV 토론에서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자한당을 때리면 자한당은 바른당을 때려야 돼.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이기는 거야. 이번에 선거법이 그런 거지. 민주당이 자한당을 엿먹였는데 자한당은 비례 자한당을 만들어서 바른당을 엿먹이잖아.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질 입자의 힘 운동량에 그런 구조가 있어요. 질이 입자를 때리면 입자는 다시 질을 때리면 안 돼. 질이 입자를 때리면 입자는 힘을 때린다고. 힘은 운동을 때리고 운동은 양을 때리는 거지. 그래서 질 입자 힘 운동량 쭉 전개해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신년 토론에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신년 토론에 네, 네. 유시민하고 진중권 나왔던 거. 네. 제가 알던 원래 유시민은 거의 진중권하고 비슷하거나 좀 나은 정도였는데 토론에 만큼은.
근데 네, 진중권이 그 역할을 뺏어버리니까 유시민이 한 차원 올라가야죠.
유시민이 점잖아졌어.
예, 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면 안 돼. 진중권이 탁 받아친다고 유시민 또 받아치면 그 순간 바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이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진중권이 막 공격을 했어. 근데 네. 유시민이 딱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고 저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직접 안 부딪히겠다고 직접적으로 네. 말을
내가 했어요. 유시민이라면 언론개혁이라는 대의로 몰아가야지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따져보자. 이건 안 해요. 이건 같이 죽는 거라고. 팩트 대결 가면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이 막 그러면 결국 그 말을 당신도 결국 언론개혁이란 대의에는 동의하지 않냐. 큰 그림을 보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연속적인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안은 자체 대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대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아날로그고 디지털은 구조 안에 대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학생들 통치 제압하려면 선생과 학생이 대칭되면 안 되고 학생끼리 경쟁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장을 건드리면 반장이 다른 학생을 건드리고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건드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모든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대답을 하고 선생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반을 장악하지 못한 거야. 그거는 교실 붕괴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서 내가 이 학생을 기호하면 다른 학생이 막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되고 이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경쟁 구조를 자꾸 학생 간에.
근데 그건 좀 원시적인 경쟁 구조고 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반장이 좀 모범을 보여서 그 다른 학생을 내가 반을 제압하듯이 반장이 또 반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아,
그건 좀 다른 거네요. 네.
근데 너무 대결 구조로 만든다는 건 통제가 오히려 안 돼. 그래서 구조론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통제 가능성이 있다. 뉴턴 같은 경우는 뭐 쪼갤 수 없고 관통할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조론은 된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질은 입자를 통제할 수 있고 입자는 힘을 통제할 수 있고 힘은 운동을 통제할 수 있고 운동은 양을 통제할 수 있고 계속 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연수 1, 2, 3, 4, 5라고 생각한 것은 이걸 쪼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호두는 쪼개면 안 되죠. 밤도 쪼개면 안 되고 쪼개면 벌레가 먹어. 그러니까 쪼개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자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단위에서 전체 통합되어 있는 전체를 봐야 되고 이 전체는 항상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공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둘이 싸움 붙이는 건 이거는 공간 개념이야. 공간에서 둘이 싸움 붙이는 것은 한 개 주고 너들끼리 나눠 먹으라 100% 싸운다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먼저 먹고 좀 못하는 애 나중 먹으라 이러면 이제 서열이 생겨서 그럼 해결돼. 시간 차로 해결해야지. 둘 중에 싸우는 이기는 놈 먹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아 그럼 싸움 잘하는 놈이 먹는 거잖아요.
하여튼 시간 순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먹게 해야지. 조삼모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침에 먹는 사람은 세 개, 저녁에 먹는 사람은 한 개 더 먹어. 뭐 이러면 좀 생각이 있는 데가 내가 저녁에 먹을게 하고 양보할 거 아니야. 구조론은 통제 가능성이다. 원자론은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구조론과 원자론은 반대편에 있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조론 인과율을 좀 더 해석해 놓은 거고 인과율은 보면 원인과 결과가 왠지 대칭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그 안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끼워넣으면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라 연속적인 구조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동현님, 네. 인류가 남겨야 될 건 인과율이 아니라 구조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어떤 사람 또 자도치 뭐 또 아전인수 뭐 그럴 것 같고 좀 겸손하게 인과율이다. 당연히 구조론 남겨야지.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